1988년 10월입니다. 미국 뉴저지주 홀룸델에 있는 엄청나게 큰 AT&T 벨 연구소 건물 아닌데요. 28살의 한 프랑스 청년이 부서장 방에 아주 잔뜩 긴장한 채로 들어섭니다.
아, 그 유명한 일화군요. 손에 구매 요청서를 들고 있었죠.
맞아요. 부서 예산으로 아주 비싼 유닉스 워크스테이션을 사달라는 거였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파리의 낡은 연구실에서 막 남들이 버린 중고 컴퓨터 쓰던 사람인데 말이죠.
그렇죠.
세계 최고의 연구소에서 수천 달러짜리 장비를 당당하게 요구하려니 진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을 겁니다. 속으로는 막 아 이거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 이러다 찍히는 거 아닌가 걱정했겠죠.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즉 딥다이브 미션은 바로 이 청년 얀 르쿤의 발상에서 시작된 컴퓨터 비전의 결정적 순간들을 해독해 보는 겁니다.
그 부서장 레리 자켈의 반응이 진짜 재미있거든요. 그 주눅든 청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왜 하필 벨 연구소겠나? 여기서는 돈을 아껴서 유명해지는 법이 없다네. 저는 이 한마디가 당대 벨 연구소의 온실 같은 철학을 완벽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와, 돈을 아껴서 유명해지지 않는다. 진짜 지금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맞아요. 당장 내일 돈이 안 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거라면 기꺼이 투자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근데 사실 1980년대 후반 학계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지원 아닌가요? 그때면 그 혹독한 이른바 AI의 겨울 한가운데였잖아요.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었죠. 1969년에 마빈 민스키 같은 대석학들이 초기 신경망의 한계를 수학적으로 증명해버리거든요. 그 이후로 인공지능을 뇌처럼 만들려는 시도는 거의 비과학적인 궤변, 좀 심하게 말하면 연금술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 저건 임금술이요. 그럼 주류 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믿었던 건가요?
지능은 곧 논리라고 봤습니다. 사람이 세상의 규칙을 명확하게 코드로 짜서 기계에 넣어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른바 기호주의입니다. 기계가 날 것의 데이터를 보고 알아서 배운다는 건 진짜 금기호 수준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아까 그 28세 프랑스 청년 루쿠는 학계에서 완전 외톨이였군요.
완벽한 이단아였죠. 근데 벨 연구소라는 피난처 덕분에 자기 연구를 최고급 장비로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남들이 다 논리학 교재를 파고들 때 루쿠는 엉뚱하게도 30년 전 생물학 실험 기록을 뒤졌거든요. 저는 이게 참 흥미로워요.
생물학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엔 지능을 규칙으로 정의하는 게 답이 없다는 걸 안 것 같아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종이 위에 숫자 3을 적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약간 위쪽은 둥글고 아래쪽은 길게 뻗치게 쓰거든요.
맞아요. 사람마다 기울기나 굵기가 완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규칙으로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쪽 반원 하나, 아래쪽 반원 하나면 3이다. 이렇게요. 근데 누가 직선으로 꺾었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또 예외 규칙을 추가해야죠. 직선으로 꺾여도 3이다. 이렇게요.
맞아요. 끝없는 예외 조항이 생기는 거죠. 무슨 법망 피해가는 사람 막으려고 매일 헌법 수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차라리 아이한테 예시를 보여주고 스스로 익히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규칙을 적어주는 게 아니라 구조를 모방하자는 거였죠. 자연이 만든 완벽한 시각기계인 생명체의 뇌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1962년에 데이비드 허블과 토르스텐 비셀이 했던 고양이 시각 피질 실험을 파고들게 된 거고요.
아, 1981년에 노벨상까지 받은 그 실험이요? 마취된 고양이 눈앞에서 도대체 뭘 발견한 건가요?
이게 과학사에서 진짜 극적인 우연인데요. 고양이 뇌에 미세 전극을 꽂고 스크린에 검은 점을 움직이면서 보여줬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뇌세포가 침묵하는 겁니다.
반응이 아예 없었던 건가요?
네,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아, 실패다 하고 슬라이드 유리를 스크린에서 쓱 빼내는데 그 순간 연결된 스피커에서 타다다닥 하고 신경신호가 폭포수처럼 터진 겁니다.
엥? 유리를 빼는 순간에요?
네. 유리의 그 날카로운 가장자리, 그러니까 모서리 그림자가 스크린을 지나갈 때 발작하듯 반응한 거죠.
와, 세상에 점이 아니라 선에 반응했다고요?
맞습니다. 눈과 연결된 첫 번째 뇌세포들은 시야 전체를 안 봐요. 자기 구역만 보는데 밝기가 아니라 오직 특정 각도로 기울여진 선이나 모서리에만 반응하는 단순 세포였던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사과를 볼 때 뇌는 둥근 사과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죠. 처음에는 내 구역에 비스듬한 선이 있어, 내 구역엔 수평선이 있어, 이렇게 쪼가리들을 먼저 인식하는 겁니다.
아, 진짜 신기하네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이 다음 단계예요. 이 단순 세포들의 외침이 다음 층인 복합세포로 넘어갑니다. 이 복합세포는 신호들을 넓은 구역에서 뭉뚱그려 받아들이거든요.
뭉뚱그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눈앞의 선이 왼쪽으로 1mm 이동하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위치가 좀 바뀌어도 어쨌든 저기 기울여진 선이 있네 하고 형태 자체를 유지해서 인식하는 거죠.
아하, 사물이 흔들려도 정체를 유지한다.
지능은 하향식 규칙이 아니었군요. 점이 선이 되고 선이 사물이 되는 철저한 상향식 조립 공정이었네요. 완벽하게 정리하셨습니다. 류쿤이 이걸 깨달은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논리적으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의 조립공정이라는 훌륭한 설계도를 찾았잖아요. 그럼 이걸 컴퓨터에 그대로 옮기면 뚝딱 해결되나요?
절대 아니죠. 사실 1979년에 일본의 후쿠시마 쿠니히코라는 학자가 네오코그니트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고양이 뇌의 계층 구조를 흉내낸 아주 훌륭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럼 이미 그때 기계가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건가요?
구조는 있었지만 엔진이 없었어요. 기계가 글씨를 틀리게 읽었을 때 왜 틀렸는지 수많은 연결망을 거슬러 올라가며 고치는 오차 역전파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그러진 글씨 앞에서 무너졌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르쿤이 후쿠시마의 구조에 자신이 다듬어온 오차 역전파라는 미분수학을 한 몸으로 딱 결합했다는 거예요. 진짜 천재적이죠?
맞습니다. 생물학과 수학의 완벽한 하이브리드였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날카로운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시각 피질 원리를 컴퓨터에 그대로 넣으면 연산량이 폭발할 텐데요. 가로 세로 256픽셀 사진만 넣어도 조절할 값이 수천만 개로 늘어날 거고요. 1988년 컴퓨터로는 절대 감당이 안 되지 않나요?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숫자의 폭발, 이게 가장 큰 벽이었죠. 값이 너무 많아지면 과적합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립니다.
과적합이요? 데이터에 너무 딱 맞춰진다는 건가요?
네. 문제집의 정답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원리를 깨우치는 게 아니라 특정 픽셀이 까만색이면 무조건 3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암기해버리죠.
아, 그럼 현실에서 조금만 삐뚤어진 글씨를 만나도 전부 틀려버리겠네요.
그렇죠.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쿠는 컴퓨터 성능, 즉 힘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약을 걸어서 해결합니다. 첫 번째 열쇠가 바로 국소 수용장, 즉 OX5 크기의 작은 돋보기였어요.
기계한테 전체를 못 보게 하고 돋보기를 줬다고요? 작은 창으로 쪼개보게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쇠가 바로 가중치 공유입니다. 돋보기 하나를 만들어서 이미지 전체를 쭉 미끄러뜨리면서 훑는 거죠.
아, 합성곱 연산이군요. 어차피 왼쪽에서 선 찾는 원리나 오른쪽에서 선 찾는 원리나 똑같으니까 굳이 새로 학습할 필요 없이 필터 하나를 도장 찍듯 재사용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계가 배워야 할 값의 수를 수천분의 일로 팍 줄여버린 마법을 부린 거죠.
진짜 똑똑하네요. 그럼 세 번째 열쇠는 뭔가요?
풀링입니다. 정확한 픽셀 위치 정보를 일부러 흐리게 뭉뚱그려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흐릿하게요? 왜 굳이 정보를 잃어버리게 만들죠?
너무 세밀한 위치 정보는 오히려 잡음이 되거든요. 글씨가 뒤틀리거나 얼룩이 묻어도 형태의 본질을 알아보는 공간 불변성을 얻기 위한 거였죠.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진짜 철학적입니다.
아, 어떤 철학이죠?
자유가 많을수록 똑똑해질 거라는 직관과 달리 기계가 헤맬 범위를 좁히고 세상의 참된 구조에 맞게 깎아냈을 때 더 잘 배운다는 거죠. 루쿤다운 절약의 미학입니다.
근데 이거 학계에서 논쟁도 좀 있지 않았나요? 인지심리학자 게리 마커스 같은 사람은 비판했잖아요. 결국 사람이 공간 불변성이나 가중치 공유 같은 규칙을 꼼수로 심어준 거 아니냐고 막 도발했었죠.
맞아요. 거센 비판이었죠. 근데 루쿤은 사람의 눈도 완벽한 백지가 아니라고 차분하게 반박합니다. 최소한의 물리적 대칭성만 뼈대로 주고 나머지는 날것의 데이터에서 스스로 배우게 했다는 거죠.
아, 뼈대만 준 거다. 이거 오늘날 대형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 논쟁이랑 완전 맞닿아 있네요.
그렇죠. 기계지능의 본질을 묻는 질문은 형태만 바뀔 뿐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화이트보드 앞에서의 우아한 논쟁은 끝내고요. 이 기계가 진짜 세상의 거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지 증명할 차례입니다. 당시에 미국 우편공사의 우편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썼죠.
네. 사람조차 2.5%나 틀렸다는 아주 엉망진창인 실제 손글씨 데이터였어요.
그때 존 댕커 같은 다른 연구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는 건 불가능하니까 앞부분 필터는 사람이 설계하자고 타협안을 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루크는 단칼에 거부했죠. 인간 설계자의 편견을 걷어내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리넷-1이에요.
네, 그 리넷-1의 스펙을 보니까 진짜 놀랍더라고요. 전체 연결선은 6만 개로 넘는데 실제 배울 파라미터 값은 아까 그 가중치 공유 덕분에 9천 개 정도로 묶여 있었잖아요. 효율성 장난 아니네요.
썬 워크스테이션에서 손수 짠 소프트웨어로 학습하고 DSP32C 칩에서 단 0.02초 만에 숫자를 읽어냈죠.
저는 오답률 1%보다 더 놀라운 게 이거였어요. 판단 보류율 9%.
아, 기계가 모른다고 손을 드는 거 말씀이군요.
맞아요. 기계가 헷갈릴 때 섣불리 엉뚱한 답을 내지 않고 나 이거 모르겠다 하고 사람한테 넘긴다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실험실 장난감을 넘어서 실제 우편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게 한 실전 지혜라고 봐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일하실 때 모르는 거 아는 척하다가 사고치는 동료보다 솔직하게 물어보는 동료가 낫잖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게 바로 상형화의 핵심 열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르쿠는 인간의 수작업 필터를 걷어내고 날것의 픽셀부터 정답까지 오직 오차 하나로 관통해서 배우는 이른바 엔드투엔드 학습 시대를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배우는 학습이요?
네. 이게 훗날 2018년에 튜링상 수상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증명이었죠.
자, 오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발칙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편 번호처럼 네모칸 안에 하나하나 떨어진 숫자를 맞히는 건 성공했어요? 근데 은행 수표에 띄어쓰기 없이 막 꼬리를 물고 이어져 흐르는 필기체 금액을 통째로 읽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죠.
글자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인공지능은 문맥을 파악하고 스스로 끊어읽을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다음 도전 과제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칠게요.